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절과 음행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잠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 결국은 이러한 유혹과 죄악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인생을 스스로 파탄의 길로 몰아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발은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향하게 된다라고 그 치명적인 결과를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길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음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길이 뭐냐? 성경이 이제 그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그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인간을 정확히 하나님은 인간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을 그렇게 조성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고 또 방금 읽은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음행의 연고로 남녀가 만나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고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간은 이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고 뭐 감출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성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식욕만 있는 게 아니라 명예욕,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들 중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성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 그런데 이 성욕은 반드시 제한적인 대상을 전제하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아름답게 그 성욕이 해소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벗어날 때 성욕은 음욕이 되고 음행이 되고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제로 성은 아름답고 순결하고 순리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진정한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제 음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순결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너는 너 자신의 우물로부터 그리고 너 자신의 샘 가운데로부터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너의 샘물이 밖으로 물의 시내들이 거리들로 넘쳐 흐르게 할 것이냐. 그것들이 너 자신을 위하여 네게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타인들이 너와 함께 있지 않게 오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에서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먼저는 독신을 권하면서 그 다음에 정욕을 만약에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성적인 욕구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라는 거죠. 그 대상. 성경에 내 우물, 내 샘은 모두 아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의미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응? 그러니까 아무 우물이나 가서 물을 길러다 먹으면 안 되고 아무 샘에서 떠먹으면 안 되고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성적인 즐거움의 대상을 아내와 남편으로 제한됨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희의 대상은 음녀들처럼 혹은 음란한 남자들처럼 무분별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엄히 말씀하기를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거나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또다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남녀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것은 성경이 죄악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오직 그 부부만의 것이다. 그것을 다른 대상과 함께하는 것은 음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입니다. 한평생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이혼 이후라도 사별 전까지는 성경이 재혼을 허락합니까? 금합니까?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고 음행을 음란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필경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한편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젊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젊음의 그 혈기왕성한 그 욕구를 그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생각이나 유기된 자들의 생각입니다. 부대약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순결을 지키고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분명히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너의 샘이 복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젊은 시절의 아내로부터 즐거워하라. 사랑들의 암사슴 그리고 아름다움의 야생 암염소. 그녀의 가슴들이 모든 때에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녀의 사랑 속에 계속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창녀에게 방황하고 이방 여인의 가슴을 끌어안을 것이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평생을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음행의 죄악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내로 기뻐하고 그 아내로 즐거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의 샘이란 역시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녀로부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라고 아내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에로틱한 이런 표현입니다. 자,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아내에게로 계속해서 언제나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들이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한 아내를 사랑스러워하고 그 아내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당위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아내들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가정을 지키는 일에는 남편이 아내 오직 한 여인에게 사랑을 하기로 한 맹세를 굳게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은 아내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언제나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아내 역시 언제나 자기의 외면과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사슴, 노루로 이렇게 아내를 표현을 합니다.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위로하고 그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아내만 그렇게 하고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 상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음행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랑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가 보면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만큼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 정신적, 정서적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의 아내를 지칭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암노루다. 암사슴은 우아한 다리와 아름다운 눈 때문에 고대 근동의 문학작품 속에서 사랑스러운 여인을 비유하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암노루라고 번역되는데 원문에는 야생암염소입니다. 그런데 근동 지역의 야생염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소처럼 생기지 않고 좀 우아한 모습을 가졌어요. 목이 길고. 그래서 고대 지역, 근동 지역에서는 깊은 사랑과 애정의 대상으로 종종 이 야생암염소를 종종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모든 기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누구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남편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아내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남편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아내를 여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유일하게 내 남편에게 내 남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아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내의 위치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그런 사명이 있고 아내에게 남편은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성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신 하늘 아래 단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둘도 없는. 그런데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인데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데 그 대상으로부터 그걸 얻지 못한다?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최악의 관계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음행을 금하면서 반대로 왜 부부간의 이 깊숙한 사랑의 문제까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올바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적인 문제를 음행의 문제로, 성적인 문제나 음행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는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그 원인을 아셔야 되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예방하는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교회가 금하거나, 이런 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젊은 남녀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과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순리적이고 순결하고 서로를 향해 그 의무를 다하는 진실되고 성실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을 때 반드시 음행의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아름다운 관계는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 깨져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제한된 여러분들만 듣고 계시는 게 참 안타까운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족하게 여기고 항상 그 사랑을 염모하는 관계가 되기를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어떤 틈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결합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깨뜨리면 언제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틈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죄악은 어떤 경우도 합리화할 수 없지만 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음녀를 연모하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놔두고 왜 음녀를 연모하게 되겠습니까? 왜 이방의 음녀의 품을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연합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 복된 관계가 훼파되기에 결국 음행의 죄악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윗은 왜 우리 아이 아내에게 음욕을 느낀 것일까요? 다윗의 아내가 누굽니까? 첫 번째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왕인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미갈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아내 미갈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업신여기는 미갈. 다윗은 그녀와 죽을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업신여기는 아내의 품에서 다윗이 행복과 사랑과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가늠이라는 그 일탈의 책임이 그녀의 아내인 미갈에게도 일부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연합과 결속이 무너지면 결국 음행의 죄악에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들이 사람의 길들 앞에 있고 그의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악들, 그것이 사악한 자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죄의 굴레들에 붙잡힐 것이다.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많은 어리석음 중에 방황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음녀를 멀리하며 결혼의 아름답고 순결한 가치와 서로를 향한 의무를 지켜서 아내와 남편의 대의를 다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는 사람의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원문에는 왜냐하면 있어요. 키 접속사가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은밀하게 그 악을 저지르지만 여호와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경건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행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죄악이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과 경건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평탄케 하다라는 말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 헤아리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의미가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 저울을 달아본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와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정확히 그것을 헤아려 보기 위해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나 모든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인간의 마음에 품은 그 음행을, 음욕을,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욕을 올바로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젊은이가 결혼도 안 했는데 혼전 순결을 범하고 부부로서의 대의를 저버리고 간음을 행하고 이러한 성적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제 성경이 무서운 그 결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의 악에 스스로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음란한 그의 삶과 그의 음행의 죄가 결국 그 자신에게 덫이 되어서 그를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다.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숱한 남자와 즐기고 숱한 여자와 음행을 즐긴 자가 요행이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 결혼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엄중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줄에 스스로 매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견고한 올가미에 묶임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의 삶이 멈춰 서게 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음행에 대한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숱한 말씀의 훈계를, 교훈을, 경계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신결혼,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음란함, 음녀를 가까이 함으로 부부의 대의를 깨뜨린 죄악에 대한 이 모든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리석은 음란에 빠진 남편과 아내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결국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영혼이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업자득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라고 그 비참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음행에 빠진 자는 미련하게 그지없고 결국 음행의 결과는 그의 인생이 혼미하게 되는 것이다. 혼미하게 되다라는 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라는 말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모두 잊어버린 채로 인간을 그냥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냥. 어떤 뚜렷한 목적도 삶의 의미와 가치도 없이 그냥 흥청망청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혼미하게 된다. 음행에 빠진 자의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행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자는 택자일 리가 없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음행을 저지른 자의 인생에 진정한 사랑해 주는 행복은 깃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죽음과 그리고 방황하며 전혀 갈 길을 찾지 못한 채로 허성세월을 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미련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미련함을 그 인생에다가 가득 채우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불신자와의 결혼,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는 음란한 삶, 부부의 약속을 저버린 간음,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으로의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죄악에서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지 않은 젊은이들은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세상에서 살 때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예수 믿기 전인데. 주님이 다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그것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은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아름다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안에서만 지극히 행복하고 인생에서 기쁜 위로와 즐거움과 축복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 말고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뱀의 속삭임입니다. 부디 약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경건한 젊은 지체들,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온전히 순결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그들이 합당한 짝을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음행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